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 한 권인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왕 요아스가 다스렸던 기간이었던 BC 830년경에 이 요엘서가 기록되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보다 약 400년 뒤인 BC 400년경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본서가 BC 800년 전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는 견해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메뚜기 재앙을 통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죄의 길로 돌아설 때 재앙을 통해 징계 또는 경책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피해와 참상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2장 18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게 될 때 누리게 될 축복과 또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내용, 또한 그 후 원수들과 택함받은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라는 이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메뚜기 재앙 스토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인 바로 그 메뚜기 재앙이죠. 그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여태까지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지금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발생한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깨닫게 하며 동시에 재앙을 통해 주는 두려움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며 동시에 이 메뚜기 재앙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군대의 침략 행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적군의 많음을 메뚜기의 중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기록이 있는데요. 즉 선지자 요엘은 현재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많은 적군들로 인한 큰 재앙을 이중으로 예언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요엘서 1장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1장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황폐하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엘은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살아생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인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를 대략 BC 1440년경으로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이 BC 830년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출애굽 이후 대략 600년 정도 지난 시기인 거죠. 따라서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세대는 이미 오래전에 다 죽었어요. 그 이후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메뚜기 재앙이 지금 일어난 거죠. 요엘은 노인들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이전에 경험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본일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메뚜기 사건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그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고 있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들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지 경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후대에도 메뚜기 재앙이 주는 의미를 잊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4절을 보니까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 이렇게 네 가지 다른 곤충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네 가지 모두 메뚜기 종류의 곤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메뚜기나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가. 그렇다면 그냥 왜네 가지를 다 메뚜기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네 개의 다른 이름들을 각각 쓴 것일까요? 그것은 이 메뚜기 재앙이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뚜기 재앙은요,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듭 반복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이죠. 수차례의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듯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이리저리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기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술에 취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단포도주라는 것은 달콤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다가온 재앙을 보며 눈물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은 그 메뚜기 떼가 숫자가 많았고 또 어떤 종류의 물건도 다 부수어 삼켜버릴 정도로 그 파괴력이 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을 봅시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에 내린 이 메뚜기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무엇이든지 갉아먹을 수 있는 그 메뚜기의 세력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어요. 이 메뚜기 떼가 막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가릴 것 없이 다 갉아먹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뭇가지가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 숫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고 갔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8절 봅시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지금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치 이 약혼자가 혹은 남편이 사망해서 슬픔에 빠진 그 처녀, 그 여인이 슬퍼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또 그로 인해 자신들이 큰 고통에 빠졌음을 깨닫고 슬퍼하며 통곡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라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재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9절에 나오는 소제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고요. 전제는 제단에 음료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두 제사, 즉 소제와 전제 때 사용해야 될 곡식과 음료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어서 요엘은 이스라엘의 밭이 황무하게 되어서 농부들은 밭의 소산과 밀과 보리가 없을 것이고 또 포도원을 운영하는 자들의 포도주는 또 말랐다는 것이고 또 나무란 나무들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음으로 열매 하나 없이 시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임했음을 알리시며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굵은 배를 입고 크게 슬퍼하고 회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가운데는 어쩌면 이 메뚜기 재앙이 올 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지으며 산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크게 울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의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내 민족과 국가를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크게 울며 사람들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도 하세요.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 성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한 죄로 인해 지금 이 어려운 재앙을 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경우도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죠. 민족이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요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온 세상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15절 봅시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택하신 이방 민족의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또한 이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해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죠. 요엘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어서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를 충실히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엘은 16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식물이 끊어진 날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이 어려워진 날이죠.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날, 곡식 창고는 비었고 논밭의 곡식은 시들어버린 날, 가축들도 먹을 여물이 없어 탄식하고 양떼도 먹을 풀이 없고 곤비한 피곤한 날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선지자 요엘도 이 극심한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죠. 19절 20절 함께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선지자 요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풀밭들이 뜨거운 불볕에 다 타버렸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도 이글거리는 햇볕에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모든 들짐승들도 숨을 헐떡이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으니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시냇물마다 다 말라버렸고 들판의 풀들도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다 사라져버린 거죠. 들판의 풀도, 논밭의 식물도, 시냇물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를 읽을 때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그것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 살아가며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중에 요엘서 후편에서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2장 이후에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반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 다시 그들의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징계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우상을 택함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악하고 미련한 선택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메뚜기 재앙처럼 삶 가운데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죄악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님이 징계와 심판으로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은 고난당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여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셔서 언제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 술 취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